흔히들 제자 훈련을 교회에서들 많이 하면서 나는 제자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또한 제자 훈련을 받지 못한 사람은 나는 아직도 제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를 판단하는 요건이 어떤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인해서 나는 제자다, 나는 제자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가 누구일까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제자로 생각해 본다면 좀더 주님이 원하는 제자를 정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내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들 말하죠. 저는 제자이긴 하지만 제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저는 제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믿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믿는다고 하는데 자기는 제자는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로서의 제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은 제자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라고 등등 말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부연 설명을 하면서 나는 제자다, 나는 제자가 아니다라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에 속할지 모르겠어요. 제자인데 제자 같지 않은 삶을 살고, 나는 제자는 아직 아니다. 이렇게 믿기는 믿지만은 제자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합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제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이건 성경적으로 바른 성경적인 측면에서 제자를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제자는 특별한 소수의 무리들을 가리켜서 제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제자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제자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는 있지만 제자는 아닙니다라고 한다면 아직 우리는 이상하게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것도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다 제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제자 같은 삶을 살지는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면 내가 처해져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직도 제자라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제자의 수준과 같은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그 수준까지 올라와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시고, 제자와 같은 삶을 살지 못한다고, 나는 제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비록 내가 전적인 제자와 같은, 그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자는 못 된다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제자의 모습을 내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그러한 여러분들 인식을 가지시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첫 번째 참 제자로서의 요건, 제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첫 번째 제자는, 참된 제자는 제자로서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참 제자로서는 주님을 쫓을 때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가, 값, pay the price. 많은 경우에 예수님을 믿을 때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대가, 어떤 값을 치러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일이 생기겠지, 축복을 받겠지, 뭐 축복을 받고 좋은 일이 생기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좋은 사이드에서만 항상 생각하지,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정말 어떠한 삶을 내가 살아가야 되고, 어떤 삶이 따라오는가, 어떤 삶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가, 이런 건 생각하지 못하고 좋은 측면에서 좋은 것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서기관도 그런 부류의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19절에 이 서기관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여러분,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왔다. 이거 대단한 일이에요. 우리는 그냥 보고 아무런 감동 없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당대 서기관이라면은 보통 이런 평민들의 그 당시에 유대인 사회에서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지도층, 어떤 종교적인 인텔리전트한 그런 어떤 지도 계급에 있는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 서기관이었어요. 이 서기관들은 사실 그 율법도 필사하는 사람이고 율법의 선생이라고 하고 자칭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그런 선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컬어졌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 a teacher of the law, 율법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율법을 해석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을 가르쳐서 율법사라고도 합니다. 율법사, 율법의 선생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 유대인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해석해야 되고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지도계급이 누구였냐면 이 율법사요, 이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서기관이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말한다는 거 이 자체만 봐도 이건 굉장한 일이었죠. 그래서 이 서기관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요, 그리고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다. 굉장히 이 주님을 쫓는 제자로서의 그런 어떤 제자도를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제자라는 것은요, 내가 어떤 사람을 따른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을 카피하고 본을 그대로 내가 습득해서 그대로 나도 똑같이 그가 하는 그대로 나도 행한다. 그래서 제자는 선생이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제자라는 의미가 이 disciple이라는 말이 사실 어떤 의미가 아니면 따르는 자, 쫓는 자, follower예요, follower. 여러분 뭐 요즘에도 뭐 SNS 뭐 한국 사람들 뭐 하면 뭐 follower가 뭐 얼마다 막 이러지 않습니까? 소셜 네트워크 뭐 하는 거 보면은 뭐 페이스북 뭐 인스타그램 뭐 이렇게 하면서 follower가 막 연예인들은 follower가 막 몇만 명이라 그러죠. 그거 뭐 와, 대단하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을 쫓는 거, 내가 어디로 가든지 저는 쫓으리다, 이 쫓는다는 말이 뭐예요? 팔로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가 됐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것은 따르는 거예요. 옛날 성경은 쫓는다고 했고 개정판은 저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라가리다, 따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르는 거, 쫓는 거 다 팔로우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제자라는 의미는 러너, 배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배운다. 그래서 스승이 하는 대로 그대로 배워서 내가 그대로 모방해서 나도 똑같이 그대로 하겠다 이런 결심을 가지고 따라하는 것, 그것이 제자가 하는 자세입니다.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데 스승이 가르치는 것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한다, 그러면 그거는 아직 제자가 됐다는 말이 아니죠. 여기 서기관이 저는 쫓겠나이다, 따르겠나이다 라고 말하면 자기는 지금 제자가 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이 제자가 되겠다고 한다는 거,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거 대단한 고백이에요. 그 당시에 있을 수 없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의 이런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쫓겠다고 하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어디로 가시든지, 대단하죠. 어디로 가든지 저는 주님을 팔로우하겠습니다, 따라다니겠습니다. 서기관이라고 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을 쫓겠다고 하는 이런 고백은 쉬운 고백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을 보면 액면상 이렇게 겉으로 표면적으로 보면 하등에 무슨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약간의 문제가 좀 보이는 듯합니다. 그게 뭐냐면 선생님이요, 그 이전에 나왔던 문둥병자라든지 그 다음에 뭐 백부장의 그런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그들이 한결같이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했던 말이 뭐냐면 Lord, 주님, Lord라고 했어요. 문둥병한 자도 주여, Lord, 백부장도 롤드, 주님에 대한 확실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는 그 시절에, 아마 그냥 랍비 정도로 선생으로 인식하고 있는 그 시절에 몇몇 사람들,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 주님 앞에 간청하고 주님께 믿음으로 간구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주여라고 간구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나오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간청하는 사람들 보면은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요, 뭐 이런 식 바른 호칭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이라고 합니다. 그냥 단순히 뭐 티처, 랍비 이렇게 고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부르고 어떤 호칭을 가르켜 주님을 어드레스하고 우리가 부르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한 서기관을 그럴듯하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지금 자기가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호칭에 있어서 예수님을 부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잘못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정도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 선생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거죠. 근데 왜 이 사람이 왜 이렇게까지 주님을 쫓았을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바로 전 단락 14절 15절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16절에 보면은 사람들을 많이 고칩니다. 귀신 들린 자들을 그리고 또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4장 후반부에서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뭐 중풍병자, 간질하는 자, 귀신 들린 자, 병과 고통에 걸린 자 뭐 이런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이런 놀라운 그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 분명히 예수님의 그런 놀라운 기적을 창출하는 자다, 능력이 있는 자다, 병을 고치는 자다, 귀신을 내쫓는 자다, 중풍병자를 고치는 자다, 수많은 그런 기적과 현상들을 봤을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주님을 쫓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정말 바른 동기를 가지고 주님을 쫓는 그런 제자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 선생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게도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냐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선생님이었어요. 사람이었어요. 헬라어로 디다스케이라는 말은 선생이에요. 인간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인간이셨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었었음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예수님을 인간 예수로밖에 볼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답변해주고 있습니다.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추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참 애매모호한 말을 하고 있어요.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겠나이다, 저는 따르겠나이다,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주님이 어디로 가든지 나는 헌신하고 희생하고 따를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 뭐라고 내냐면 여우도 굴이 있다,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다, 안식처소가 다 있다는 거예요. 뭘 말해주고 있냐면 여우, 공중의 새, 어떤 미물입니다. 하찮은 동물입니다. 심지어는 하찮은 동물도 자기들이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안식처가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자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머리 둘 곳이 없다, 고독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데도 머리 둘 곳이 없는, 거처가 없고 이리저리 배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사가 예수님의 신세입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거처할 곳이 없고 이렇게 배회하고 이렇게 정말로 정착할 곳이 없고 이런 안식처소가 없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수난받고 고난받고 사람들한테 의해서 배척받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래서 한 군데 어디에 머무르면서 안식할 수 있는 곳이 없는 삶이 예수님의 삶이라는 거예요. 진정 예수님은 배척받고 핍박받기 위해서 오신 그런 순환과 그러한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은 자기의 길을 가셨던 예수님의 순환의 길을 모습, 그 예수님의 여정, 그런 어떤 그런 순환의 그 삶의 여정을 다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삶을 살아오셨어요. 어디든지 머리 둘 곳이 없고 고독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이런 삶을, 예수님의 이런 핍박과 배척을 받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부여되는지 아십니까? 예,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은 예수님의 그런 당하신 배척과 핍박을 당하신 그 고난과 배척에 우리도 동참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믿고 따른다는 것, 그렇게 막 좋은 일만 생기고 막 신나고 막 즐겁고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암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도 동일하게 정말로 거처 없이 정말 어디 머리 둘 곳이 없을 정도 그렇게 배척을 당하고 그렇게 외롭고 고독하고 자기를 끊임없이 부인하고 희생하고 부인하고 고통하고 그런 모든 고난을 감수하면서 나를 쫓아야 되는 것이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의미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분명 좋은 일도 있을 거예요. 기쁜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좋고 항상 기쁜 일만 있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바는 주님의 그 고난, 주님의 이제 얼마 있으면 여러분 이제 예수님 종료주일이 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할 이제 시점이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과 순환을 받는 그러한 그 순환을 위해서 고난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고난에 우리도 동참해서 정말 주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것은 한 순간적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애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대가를 지불하는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생각하며 그의 고난에 동참하고 살아가는 것이 제자로서 대가를 지불하는 삶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실 때 어떤 대가를 내가 지불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쫓을 때 내가 주님께 드려야 할 어떤 대가 값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은 것만 생각합니다. 축복만 생각합니다. 잘 되는 일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주님을 따르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주님을 따르는데 자기 부인이 있고 자기 희생이 있고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그러한 대가를 지불하는 각오를 가지고 주님을 쫓으실 수 있는 그래도 주님을 쫓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을 쫓는 자, 주님을 따르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우선순위가 명확한 자다. 우선순위가 바로 돼 있는 자다. 여러분 주님을 믿을 때 우선순위가 바로 돼 있어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바로 돼 있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순위가 내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들이 바로 되어지는 것이다. 그것이 우선순위입니다. 주님을 쫓는 데 있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오늘 이 21절에 이 우선순위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 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아직 12명의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무리를 이루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제자 중에 또 한 명이 나타나서 예수님 앞에 말합니다. 이 제자인 듯한 사람이죠.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럼 확실히 그 제자가 어떤 제자인지는 모르겠지만 나타나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이번에는 예수님에 대한 호칭을 잘하고 있어요. 아까는 뭐 선생님, 랍비, 디다스케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라고 분명한 고백을 합니다. 일단 주님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좀 그래도 나름대로 주님을 쫓겠다고 하는 헌신된 자세를 가지고 주님 쫓겠다고 하는 제자같이 보입니다. 표면적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가로되 주여라고 말합니다.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럴듯한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 부친을 생각하고 자기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할 때 보면은 무엇이 문제냐면은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해 달라고 먼저 이것을 허락해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을 쫓겠다 이런 말입니다. 자녀로서 부친을 장사하는 것은 분명히 중요한 일입니다. 마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기독교는 효를 하라고 하는 거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지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라고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쌀쌀맞게 말하세요.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아라.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예수님 어떻게 보면 효를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라고 물론 부모님이 죽었는지 아니면 죽을 얼마 안 있으면 돌아가실 부모님인지 잘 몰라요.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먼저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해달라고 예수님 앞에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은 죽은 자들로 하여금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고 그 다음에 너는 나를 쫓으라라고 말합니다. 반인륜적인 어떻게 보면 도덕적인 그런 마땅히 아들로서 딸로서 자녀로서 부모에게 마땅히 해야 될 것을 가르치지 않는 듯 합니다. 그걸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일까요? 반인륜적인 비도덕적인 것을 가르칩니까? 도덕적이지 않는 것, 부모를 섬기지 말라는 것을 가르칩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는 것을 가르칩니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부모를 섬겨야 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자기 부모를 섬기고 마땅히 자기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 그거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하고 있지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구절은 성경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우선순위에 있어서 부모님보다 하나님이 먼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대상도 하나님이 먼저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부모님이 굉장히 소중하고 부모님을 돌보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우선순위에 둬야 된다는 것 사실을 여러분들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은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가로대 주여 나로 먼저 이 사람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제가 만약에 이 사람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아예 차라리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모님을 장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을 쫓지 왜 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먼저 얘기했는지 전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은 시험하는 것 같아요 지금. 아니 차라리 부모님을 장사 지내고 싶으면은 장사하고 난 다음에 쫓지 왜 그걸 예수님한테 왜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이런 질문을 하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 장사하고 난 다음에 쫓으면 안 됩니까? 왜 장사하기도 전에 예수님한테 지금 예수님을 테스트하는 거 시험하는 거예요? 이 질문이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주여 나를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뭐라고 말하나? 우선순위가 잘못됐어요. 여러분 왜 우선순위는 무엇을 말해주는지 아세요? 우선순위는 나의 사랑의 대상자를 말해주고 있어요. 우선순위는 사랑의 순위를 말해주고 있어요. 동의하세요? 우선순위는 사랑의 순위를 말해주고 있다. 우선순위는 나의 사랑의 대상자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우선순위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무리들이 막 예수님을 쫓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고 제자가 되겠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자기를 따라오는 무리들을 쓱 하고 한번 뒤돌아보시고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자기 부모를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처자 자기 아내나 남편과 자녀들을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처자죠. 형제도 미워해야 되고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여러분 이 미워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실제로 미워하라는 말일까요? 내 부모를 미워하라는 말일까요? 내 자녀를 미워하라는 말일까요?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 아내를 미워하라.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 남편을 미워하라.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 부모를 미워하라.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 자녀들을 미워하라. 이 말입니까? 아니에요. 이건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왜 이게 역설적 표현이냐면 다른 성경 구절에서 그런 말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건 뭐냐면 강조적 표현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해석할 때는 한 구절을 놓고 빼가지고 그거 이게 정말 예수님이 우리 가족을 미워하라 그랬다, 내 남편을 미워했다, 내 자녀를 미워했다 이렇게 하면 곤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해석은 통일성이 있어야 돼요. 이 구절은 다른 구절하고 맞춰봐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그런 측면에서 강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만큼 미워한다는 것은 그만큼 정말 주님 앞에서 가장 사랑해야 할 대상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강조입니다. 강조. 부모님보다 처자보다 자매보다, 형제보다, 내 아들, 딸보다 더 사랑해야 되는 것이 바로 주님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물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하니까 예수님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첫째가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어떤 대상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요지라는 거예요. 딸은 부모를 사랑하지 말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말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라는 말이 아니라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는 나의 사랑의 대상자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딱 제외시키고 나의 우선순위의 대상이 누군가? 나의 우선순위의 대상 넘버원 첫 번째, 어떤 분들한테는 자기 남편, 어떤 분들한테는 자기 아내, 어떤 분들한테는 자기 아들, 어떤 분들한테는 자기 딸, 어떤 분들한테는 부모님, 어떤 분들한테는 뭐 형제가 될 수 있고 친구가 될 수 있고, 아니면은 우선순위가 사람이 아니라 또 다른 물질일 수도 있어요. 자기가 아끼는 거. 아니면 우선순위가 나의 직업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넘버원, 제1순위에 와 있는 그 우선순위, 여러분의 모든 열정과 모든 것을 다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줘도 아낌없는 그 대상이 과연 뭐냐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게, 이 저희 교회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우선순위, 제가 항상 생각하면서 보면 하나님이 항상 제일 우선순위라고 우리는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런 분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다가 전화벨이 울립니다. 그냥 뛰쳐나가요. 예배 처음 시작하 어느 정도 됐는데, 예배가 시작이 됐는데 그냥 바로 나가더라고요. 집사님 왜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아, 우리 아들이 전화해가지고. 아들이 30이나 거의 30살이 다 된 아들이에요. 근데 전화 한 번 왔다고 나중에 하실 수도 있을 텐데, 그게 한 번 두 번이 아닙니다. 매번마다 자녀한테만 전화 오면, 아들들한테 전화가 오면 그냥 뛰쳐나갔어요. 아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딸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근데 이 우선순위는 나의 그 사랑의 우선순위가 과연 누구냐를 점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 사랑이 내 아들, 내 딸을 사랑한 그 순위 앞으로 오지를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 한국교회 현실 아닙니까? 자녀들 사랑하는 그 우선순위보다 훨씬 저 밑에 있어요. 아니, 자녀가 1위라면 예수님은 3, 4위도 아니고 한 10위, 20위까지 갔어요. 왜냐하면요, 뭐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보면 그냥 자녀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다 투자하고 다 모든 걸 everything 다 전적으로 투자하지만, 정말 주님을 위해서라면 좀 아쉬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자녀뿐만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일, 내가 목표를 두는 것도 모든 게 다 그래요. 우선순위는 내가 제일로 사랑하는 자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그게 나의 정말 진정한 사랑의 대상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일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제자로서의 삶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서기관, 이 사람도 첫 번째 등장했던 사람도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이 보기에는 예수님은 미러클 메이커예요. 기적을 창출하는 자, 죽었던 사람 살리고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 들린 사람 내쫓고 예수님을 쫓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등장한 사람, 이 사람 제자 중에 제자라고 했는데, 이 사람도 먼저 자기 부모를 다 장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쫓겠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자. 이런 툴을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기 우선순위를 지금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은 자들로 하여금 저 죽은 자를 장사하고 너는 나를 쫓아. 이 죽은 자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쫓아라. 왜 나를 쫓으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쫓음으로 인해서 진정 육신적으로, 아니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게 하는 이런 놀라운 영혼을 구원시키는, 죽은 자를 살리게 하는 이런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너는 나를 쫓으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일에 너는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것을 위해서 나오라, 쫓으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쫓는 것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가장 우리가 영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때 육적으로도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생각해 보세요. 부모를 장사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부모를 장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일반 사람은 사람을 죽으면 부모님도 죽으시면 그냥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죽은 자가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이 판가름을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참된 복음 진리에 반응할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일, 그래서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하는 일, 이게 가장 중요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 일을 쫓으라. 영적인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육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영적인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알고 우리의 삶 속에서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대비되면, 대조될 때 항상 여러분은 영적으로 중요한 것을 쫓아야 되는 것이, 그것이 제자도의 자세입니다. 주님을 쫓는 제자로서의 자세라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시고 주님을 쫓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님을 쫓는 자들은, 주님을 쫓는 제자는 주님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그의 능력을 믿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무 좀 이상해요. 주님을 쫓는 자가 주님을 믿는다. 아니, 주님을 쫓는 자는 너무나 주님을 믿어야 되는 건 당연한데, 근데 그 당연한 것이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주님을 쫓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믿지 않는 제자가 있을 수 있다. 이게 아주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기 등장합니다. 23절을 보십시오. 배부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쫓았더니, 그냥 따른 거예요. 무조건 쫓은 거예요. 그냥 어떻게 되어가는지도 모르고 쫓았습니다. 따랐습니다. 24절, 바다에 큰 돌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니, 지금 이 어떤 상황이냐면 큰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물결이 배에 덮이게 돼서 이제 배가 잘못하면 뒤집어질 상황이죠. 예수는 근데 주무시는지라. 25절, 그 제자들이 나와 예수께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는 죽겠나이다. 지금 죽겠다고 지금 아우성 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적이 있으십니까?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 배가 뒤집어질 수도 있는, 전복될 수도 있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살살맞는 말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예수님이 이 상황에서, 이 풍랑이고 배가 전복되고 배가 뒤집어지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들의 반응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무서운 상황에서 무서워할 수 있는 것이 지극히 인간적인 그런 내추럴한 필링이에요. 자연적인 감정이 뭐예요? 무서운 상황에서 무서워하는 게 인간적인 감정입니다. 무서워하는데,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무서워하지 않냐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 좀 정신적으로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지극적으로 자연스러워요. 제자들은, 왜냐면 무서우니까. 배가 뒤집어지면 자기 다 죽게 됐는데 그럼 안 무서워하겠습니까? 저 같아도 무서워하고 우리 다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무서워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데 있지 않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적기 때문에, 온전히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뢰하는, 의탁하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결국 무서워 떨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여호수아에도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진격하고 싸울 때도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누누이 강조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승리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시면서 무서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진정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제자로서의 믿는 자로서의 자세이기 때문에 이 믿음이란 건 그만큼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무서워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도 있고 배가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그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 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배에 누가 있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만을 믿어도 여러분 그대로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천지 만물을 조성하신 창조자 요한복음 1장에는 그 예수님 빼고 예수님 외에 예수님 없이는 이 세상에 지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를 통하여 모든 것이 지어졌습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지금 창조주 성자 하나님이 이 배에 나랑 탔고 지금 주무시고 계시지만 결코 배가 뒤집어져서 예수님이 죽을 이유는 없어요. 예수님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이 배가 뒤집어집니까? 절대 안 죽습니다. 절대 배는 전복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간구하지 않아도 예수님 살려달라고 하지 않아도 안 죽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믿는 거, 그리고 그가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코 나로 하여금 내가 이 배가 절대 전복하지 않을 것이다 확실히 믿는 거. 그래서 현실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들이 처해져 있는 문제 상황 그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믿음, 임마누엘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 여기까지 갈 때 우리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순환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을 이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두려워했습니까? 그들을 막 죽이려고 하고 베드로 바울 굉장히 고난과 순환과 핍박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바울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꿋꿋이 주님만 바라봤습니다. 겁쟁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도망갔던 그가 사람들에게 외쳤을 때 3천명이 예수님을 믿고 정말 놀라운 그러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겁쟁이였던 자들이, 주님 때문에 두려워했던 자들이, 다 도망갔던 그 자들이 정말 믿음을 가졌을 때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두려워하지 않냐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삶 속에서 풍랑이 있습니까? 어떤 풍랑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풍랑이 있습니까? 마음에 풍랑이 있습니까?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있으셔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이 배에 타서도 안 될 거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거는 안 하실 거야, 못 하실 거야, 예수님도 안 될 거야,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라도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예수님도 어찌할 수 없을 거야, 예수님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 거야.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삶의 문제 속에서, 우리의 삶의 풍랑 가운데서 혹시나 내가 타고 있는 이 배가 뒤집어지지 않을까, 혹시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실패하지는 않을까, 우리는 상황에서 문제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바로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무서워하지 말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는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어떤 우리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 가장 바라봐야 될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어김없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그 바라봄이 바로 믿음으로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적은 자들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나 상황이나 풍랑, 현실의 문제 아니면 마음의 풍랑, 그 어떤 문제든지 오직 이 풍랑, 마음의 풍랑이든지 현실의 풍랑이든지 이 풍랑을 잠재울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그분만을 의뢰하고 그분만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 있는 성도로서 주님을 따르는 주의 제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주의 제자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